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수요 성경 공부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늘 대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효력 있게 부르시는 것에 대해 많이 배우고 또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효력 있는 부르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인데, 벌써 다섯 번째네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 그 객관적인 구원 사역의, 유익이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로 적용되는 첫 번째 유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해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이것을 돕거나 어떤 조건을 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성령께서 임의로 하시는 사역인데 저희가 그동안 읽었던 것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배웠던 걸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또 그들만을 그의 정한 그리고 받는 때에 그 말씀과 성령님으로 효력 있게 부르되 그들이 본질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회로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때 그는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돌같은 마음을 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결심시켜 선한 일을 위하게 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력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자가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온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사람들만 말씀과 성령님으로 효력있게 부르시고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의 의미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으로 부르신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함과 부드러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를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면 그 결과가 나도록 효력 있게 이끌림 받는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이끌림 받는 것이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유롭게 나오는 형식으로 이끌림 받는다, 부름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1절 내용이었고요. 2절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그리고 특별한 은혜에서만 나온 것이요. 결코 사람 속에 예견된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 부르심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서 성령님으로 살림과 새롭게 됨을 받은 후에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절은 1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부르심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수동적으로 성령에 의해 살리심을 받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살리시는 것이 있은 다음에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3절에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것은 유아시에 죽는 선택된 유아들은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그 선택된 유아라는 거죠. 선택된 유아들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또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나며 구원을 얻는다.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유아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성인 중에서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없잖아요.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 외에 모든 선택된 사람도 여기도 역시 키워드가 선택된 지적 장애자들이겠죠. 모든 선택된 사람도 그러하다. 요약을 하자면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데 선택된 유아는 유아 때 죽어도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님을 통해 중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근데 중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적용되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방법은 우리가 보통 성령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유아 때 죽는 아이들은 또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마찬가지고요. 그 경우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부르시는 결과로 중생이 일어난다는 거죠. 선택된 유아의 경우 외적으로 말씀의 역사를 통해 부르심 받지 못하는 사람, 성인인데 지적장애인, 그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역사로 특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선택된 사람은.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경우다.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것에 이번에 좀 애드한 이유는 오늘 다루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볼 텐데 이 유아와 지적 장애자들은 말씀을 들었어도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선택된 유아들은 특별하게 이런 말씀 사역의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도 그거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선택되지 못한 자들 하면서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은 이 4절 부분입니다. 이것은 김세영 자매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택되지 못한 그 외의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의 어떤 일반적 활동들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으며 그러므로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비록 그들이 매우 근면하여 본성의 빛과 그들의 고백하는 종교의 법에 따라서 살지라도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한 일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자면 먼저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건 효력 있는 부르심 아닙니다. 말씀의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말씀을 부르심 받고 성령의 일반적 활동을 경험해도 얘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맛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이번에 특히 성경 팟캐스트 할 때 좀 그것도 다뤘었는데요.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을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해도 그 사람이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면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으면 종교적이어도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덧붙여서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아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롭고 가증한 일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웨스맨 신앙고백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정리하자면 선택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신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수 있느냐? 말씀에 부르심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을 경험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 못 받고 그 외 교회 밖에서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종교적이어도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특히 약간 좀 쐐기를 박는 것은,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아도,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은, 큰 오류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선택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인데요.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그 유아들 얘기했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복음을 들어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아나 지적장애자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 선택되었으니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거나 또는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해롭고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잠깐 품고 그 성경 구절들을 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개관적인 생각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택자는 구원을 못 얻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비교되는 게 말씀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라 청함을 받지만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실제로 구원받기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구원받도록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잔치에는 나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수님 가르침 속에.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것은 아까 신앙 고백에서 얘기했던 말씀으로 부르심도 받고, 일반적인 부르심 받고, 반응도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반적인 성령의 경험을 합니다. 반응도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잠시 들어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근데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특히 어떤 때 드러나는가? 고난이 닥칠 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곧 넘어진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게 이 부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에 참여했대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것도 맛보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는 자들이 있대요. 저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 마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까지 체험했는데 타락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한번 구원 얻으면은 구원을 잃지 못하니까 구원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언약 백성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경험도 다 같이 하는데 타락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원래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느니 왜 회개할 수 없느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원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인데 그것은 사실은 그 맨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타락하여 회개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도 교회에서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거 좀 골똘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성령의 일반적 역사는 그럼 뭐가 성령의 일반적 역사인가? 복음 선포를 듣기도 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또 같이 나가서 사역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열매 주시는 여러 가지 그 교회 사역에 열매 주시는 모든 것을 같이 체험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회심된 적이 없었던 거죠. 마음은 터치 못했던 거예요. 그냥 겉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만 갖췄던 거죠. 외형적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비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택자.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66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아 우리는 믿어요 막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셨다는 거죠. 또 이랬을 때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거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부르시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근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 오펜당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왔는데 너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실제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제자라면서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마음의 시험이 되어 떠나는 경우들도 많았다. 그때는 원래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성경에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택자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고 사망 가운데 거하던 사람도 있었다. 겉으로는 주님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바라는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지명은 안 하시는데 말씀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팔 가룟유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겠죠. 주님은 제자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 여기서 또 구원받는 것을 택함 받은 사람, 내가 택한 자들 이런 카테고리로 얘기를 하세요. 또한 주님은 가룟유다가 비택자임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가르치면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냐 안 택하셨냐 그것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택함받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은 결국 그가 신앙과 교회를 떠나는 것을 통해 스스로 증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는 뭐 교회를 옮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 아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는 거를 볼 때 아 원래 신앙이 없었구나라고 저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택자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에서 이제 불신자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얻는다로 넘어가는데요.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다른 이는 안 되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다원주의 종교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틀린 거죠. 다원주의는 틀린 거예요. 성경의 증거에 따르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이 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에 따르면 언약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이제 언약의 밖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으면 어떤 사람인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그냥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말할 때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너희는 하면서 얘기하는 건 사마리아인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누구를 아는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고 알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런데도 이 복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할 때는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의 가증함. 요한 2서 9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해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무엇이 악하다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교훈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그리스도의 교훈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인가? 즉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거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강력하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을 만한 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민 신앙 고백에서 큰 저주를 받을 만한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저희가 요즘 주일날 보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맨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이 복음을 건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내가 혹시 나중에 다른 얘기하면 또는 천사가 무슨 다른 얘기를 해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절 선택되지 못한 그 외의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을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의 어떤 일반적인 활동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으며 결혼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비록 그들이 매우 근면하여 본성의 빛과 그들의 고백하는 종교법에 따라서 살지라도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요약한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일단 저 말씀 계속 나누기 전에 내용이 어떠신지 그 생각나는 이것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혹시 것들이 혹시 있나요? 질문이나 이해가 안 됐던 것이라든지 또는 그 내용 면에서 좀 생각나게 하는 것들 혹시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 이해하시는 것으로 간주할까요?
질문 있어요,
목사님. 네, 서진 목교님. 네.
지금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예.
남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예수를 그러니까 복음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란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
그분들은 그러면은 예정론에 대해서 관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성경에서 확실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계속 성경 말씀 보면서 확인한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실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냐?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구나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신앙 고백해요. 교회도 나와요. 같이 사역에 동참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신자인데, 그 얘기는 참믿음이 있을 것이고 참믿음이 있었으려면은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었어야만 하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임할 때 교회를 뭐 특정 교회를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믿는 것 자체를 다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선택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보자면 끝까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얘기하느냐?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합당하게 믿는 사람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람이 볼 때에 리저너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복음을 예. 전하는 이유는
네.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찾아서
네.
찾기 위한 그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보통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 구원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게 보통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좀 적용 질문, 토의 질문 좀 할게요. 뭐냐면 그 유아들 있잖아요. 선택된 유아들의 경우는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다. 중생하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논리를 따라가면요. 석신목교님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지역 또는 어떤 지역 지금은 들어갔지만 그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이순신 장군 이런 경우에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기독교를 알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착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얻을 찬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유아 어릴 때 죽는 유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주권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선택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의 잣대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아의 경우에 또는 지적장애자의 경우에도 말씀사역, 복음 듣고 구원받는 신앙 고백하는 이걸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외국에 뭐 아프리카 어디에 뭐 옛날 옛적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택만 하셨으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을 쓰신 분들의 그 마음이 조금 갈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유아의 경우는 죽는 유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지적장애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 말씀을 들었다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라고 저희들이 더 강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이단의 교회라고 이제 명명하는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왜 그래? 그리고 또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단의 교회들이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러나요?
이단이 왜 생기냐고요? 네.
아니 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이단 교회가
네.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이단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
네.
그건 저도 참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이단 교회가 많은지 한국에 듣기 많은데요. 왜 많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교회 이단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아
어떻게 글쎄 그 뭐 저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네. 또 뭐 저기 하겠지만 그 속해 있는 그 성도들
네
그 대부분이 그러면은 구원받은 거는 아니라고
대부분이 잘못된 미혹된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저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뭐 말씀하셨으니까 카톨릭 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을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천주교에 다니니까 적어도 구원은 받았지 않겠느냐라고 안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놓고 보자면 그거는 저희는 거짓 종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False religion이라고, False church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구원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볼 때 저희들이 이단이지. 왜냐면 그쪽이 먼저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따라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자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는 이게 구원받는 복음이라고 믿는 거죠. 만약에 카톨릭 교회 다니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남미로 선교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거기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단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단이든 카톨릭이든 뭐 다른 교회든 아니면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한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이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 고백하고 이런 회개가 있고 이런 것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가르치는 복음이나 교리 이런 것을 보자면 이단 교회 가도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카톨릭 가도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카톨릭 교회든 이단 교회든 하나님의 선택하신 진정한 신자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교에도 카톨릭 교회에도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하지만 그걸 따라가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좀 적용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몇 분, 한 10분, 15분 정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에 좀 구체적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성인인데, 뭐 지적장애자도 아니고, 이와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할 수 있고,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잠깐 도전인 거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만드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끝까지 기도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끝까지 기도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저희 제부를 예를 들자면 불과 작년, 재작년에도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국 방문하고 하면서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지금은 네. 너무 열심히 믿음 생활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한테는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의 각자의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정말 은혜로
네.
이렇게
네.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누가 어떤 사람이 정말 택한 백성이고 아니면 불신자고 끝까지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네.
예, 그거인 것 같아요.
네. 뭐 정답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분 계세요?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교회 안에 성도들 중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생각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거기에 의문이 좀 있고
네.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네. 서운해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들으면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네. 일반적인 활동을 교회 안에서 경험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네.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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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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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네.
그것이 곧 구원을 받는 길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성경에도
네.
말씀이 있지만
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사도행전 2장 21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네.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네.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렇죠.
네,
네.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네.
이렇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없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아 그럼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예정론을 듣지 않았다라면요. 네.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또 아까 비택자, 그러니까 비택자 성구에 의해서는 마태복음 네.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네.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네. 잊어버리는 자,
네.
그리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
네.
이런 자들은 곧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뭐 교회에 있는 모든 활동을 하고 해도
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넘어지는 자들
네.
이런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빗대자에 해당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형제들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생각할 적에
네.
그런 의문이 들고요.
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확신 있게 전해야 되는데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제가 전한 이 사람이 빗대자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실제적이고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제일 실제적이고 중요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고민되는 게 심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뭔가 본질에 대해서 이런 것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구원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혹시 내가 구원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생각했던 것이 수정이나 보충이 필요한 생각들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때 사형리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영접기도를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날 밤에 돌아와서 아 하나님 우리 열매를 주셔가지고 몇 명 결신했습니다. 그게 CCC에서는 제일 큰 통계거든요. 그거까지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근데 누가 자기 입술로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난 사람이냐 라는 것에 대해 그게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 그러잖아요, 교회.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결국은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실제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 안에는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에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나 구주로 모셨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보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그 교회가 큰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교회 밖에 선교 전도 사역 너무나 중요한데 그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또는 그걸 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교회 매주 나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다, 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깥쪽부터 갈게요. 확실한 거는 어떤 사람이 그 돌밭에 뿌려진 사람처럼 기쁨을 받고 찬양도 막 하는데 환난과 박해가 닥쳤을 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천국, 내가 생각했던 신앙 이것이 아닌갑네 하면서 버려가지고 떠나는 경우는 성경에 보자면 확실하게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본인도 본인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참으로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냥 아련하게, 어렴풋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해야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예배도 드리는데, 복음이 뭔지, 내가 죄인이라고 정말 인정해야 되는 건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 굉장히 허술한 이해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 저 같은 사역자들은 마음이 조금 더 글쎄요. 조금 더 안도할 더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의 신앙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더 훨씬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 환난과 밖에 있었을 때 떠나는 사람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에 뿌린 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긍정적으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선행을 얘기하지 않지만 선행을 통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반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행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잘 많은 것도 아닌 게 많이 아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사회 열심히 막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삶을 본다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아나 보다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거기서 너희의 그 일렉션 택함을 더 확실하게 하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 행위에 관한 그 덕목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사형리 영접기도 했다고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얄팍한 생각인지,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느냐가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정말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강도도 내가 오늘 낙원 나와 함께 있으라 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서로 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선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 성도들 중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서로 실제로 그런 복음 얘기를 해야죠. 복음 얘기를 해야죠.
너무 좋은 지적을 목사님이 주신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의 서로에게 전도는 같은 형제, 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네.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
네.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네네.
첫 번째 단계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형제 특히
네.
형제 자매에게 다가갈 때 복음을 얘기하며 서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게 오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나는 알고 당신은 잘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겠다는 자세로 다가갈 때는 이거는 계속 불발만 나는 거죠. 겸손한 가운데 그러니까 서로에게 사랑 내풀면서 늘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이거 들었는데 이거 대해서 난 이런 게 좋았어요. 겸손하게 서로 나누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들으면서 혹시 믿음 가운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냐라고 혹시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 느끼게 하신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권면해주고 그 사람이 또 올바른 이해 갈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돕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같이 살라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도 좀 있어요. 이건 아까 맨 마지막 포인트였는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현대에 특히 많죠.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가? 타 종교인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주위에 혹시 힌두교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무신론자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대화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예수님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반박을 한다는 거는 너무 반발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내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에 대한 그 복음을 설명,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또 그분은 자기 나름 그래야지 얘기가 되지 네. 반박으로 들어가면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반박으로 되면은 논쟁으로 간다.
네.
네.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예, 기독교인이면은 타 종교 그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네. 타 종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기독교보다 좀 더 그럴싸한 건 어떻게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나는 반박이 아닌 서로 교제함으로써 서로 네. 알아가면서 그거를 뭐 이해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의 몫이니까. 네. 그거는 상대방의 몫이니까. 그렇지만 새 생명을 얻는 그거를 이제 강조해가면서.
네. 지금 실제로 가상의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주변의 이웃들 중에 타 종교인들이 있나요?
네, 있죠. 저희 학생이 얼마 전에 다시 하이엇에서 들어온 학생이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 저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말씀 듣고 이러니까 저 보고 교회 나가냐 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네. 자기는 크리스찬 베이스인데 부모님이 네.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 청년이거든요.
네.
예,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긴 한데
네.
엄마는 굉장히 스트롱한 힌두교 그리고 아버지는 크리스찬 베이스이긴 한데 무교래요 지금. 네네. 왜냐면은 이렇게 왜 크리스찬 베이스라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뭐 이런 얘기를 네. 들어서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말을 이렇게 한대요 아들하고
네, 네.
5년 중에.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떠니? 그랬더니
네.
자기도 예 자기는 아무 저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종교가 없다고요?
예 종교도 없고
네.
뭐를 선택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있는 예.
약간 고기만 들어보면은 마음이 좀 열려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네.
아주 너무 사실은 기뻤어요.
네.
예, 그러니까 네. 반응을 해줘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계속 볼 친구니까 이렇게 네. 볼 때마다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다가가면 좋을까 뭐 이런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죠. 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타 네. 종교인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대화하십시오. 대화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뭐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알게 되면 좀 거리 두고 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하나님 언제 기회 줄지 모르니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한인 이민자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미 아는 사람들, 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캔디데이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뭐, 근데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물론 계속 마음에 두고 기도하죠. 근데 주위에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의 반경이 딱 정해져가지고, 그게 좀 제일 쉽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대화를 일단 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요거 마지막 이 부분이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요. 석교님 질문하시면서 잠깐 언급했던 건데,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정론 얘기할 때 그걸 안 좋아하는 분들 얘기가,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면 우리가 뭐하러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냐, 어차피 하나님 정하신 거 다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뭐 기도가 뭐 필요했냐, 그래가지고 예정론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사실이라면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럼 그것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전도에 열심히, 선교에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은, 동기는 어디서 얻는가? 왜 나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어차피 성령께서 효력있게, 신비하게, 주님 뜻대로,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할까요? 의견 없으세요? 박명희 교수님 혹시 옆에 희연자매 아직도 있나요? 없어요? 물어볼까 봐 사라졌나요? 그러면 희연자매 대신에 박명희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를 켤 수가 없는 거군요. 켜지지가 않는 거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희 교수님 들어오실 수, 마이크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왜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되나요?
저희 남편이 옆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너무나 좋은. 태권도 사모님이 반드시 하셨을 명령인데 어떻게 안 따를 수 있느냐. 예,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저 완전 100% 찬성합니다.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제 생각은, 네.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택함을 받지 못한 거는 모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네. 아시기 때문에. 아. 저희는 무조건 저희를 통해서 그 복음의 통로 역할을 모든 사람들한테에게, 네.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분명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서 택한, 네. 백성은 전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네. 그렇기에 저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택한 받은 사람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택한 받는 사람을 찾는 거죠, 네. 네.
쓰임 받는 거죠, 저희가.
쓰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들으면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논리적으로 내가 안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실 사람들 구원하실 거 아니냐. 굳이 내가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가지고 택한받은 사람 찾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할 텐데,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전도에, 선교에 힘을 써야 되나요? 하나님 어차피 구원하실 사람 구원하실 건데. 그곳에 반박하실 수 있나요?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자기가 구원 받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하는 것에 힘쓰게 된다. 그 말씀인가요?
네.
네. 내가 맛보니 너무나 좋은 건데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안전할 수 있는가?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근데 중요한 질문이라서 계속 제가 질질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저희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거는 누가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것만 정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특정 사람은 몇몇 사람은 숫자가 다 아시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그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누가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할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이유는 첫째로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듣게 되는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내가 머스트 해야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너무나 시급하고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저희가 바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순종과 전도와 열심을 그 작정 가운데 포함시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위성을 굳이 찾자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하는데 마음은 더 편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하신 사람들이 듣고 할 것이고 내가 열심히 내가 잘한다고 잘해야 되지만 잘한다고 해서는 변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만약에 나한테 달려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더 열심히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이해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작정론이고 예정론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기쁘게. 주님께 맡기면.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문제에 대해 내가 너무 손 놓고 있었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대로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 주변에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고 저희의 소관도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저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저희 교회 안에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